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1주년을 전후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실제 도발 시의 대응을 1순위에 올려놓고 예의주시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동향이 보고된 건 없지만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과 연합 감시 전력을 증강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9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를 다루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외교적인 압박과 미군이 제공하는 억제력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이날 앞서서 탈북민 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과 판문점도 방문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2차 텔레비전 토론회가 오늘 밤 9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최근에 불거진 탈세 논란과 음담 패설 영상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트럼프 후보에게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7일 트럼프 후보가 지난 2005년 연예 매체 기자와 버스 안에서 나눈 음담 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 인사들의 지지 철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8일 공개한 과거 금융 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한 발언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9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2차 텔레비전 토론회는 미국 CNN 간판 앵커인 앤더슨 쿠퍼와 ABC 방송의 마살 라다치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시민들도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우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카리브해의 최빈국인 아이티를 초토화시키고 미국 쪽으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매튜는 9일 오전에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급 규모의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줄어든 매튜는 지난 10년간 카리브해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특히 아이티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 아이티에서 집계된 사망자만 900명이 넘고 이재민도 6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아이티 정부는 150만 명이 이번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당했으며 대부분 이재민들인 35만 명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티 대통령은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매튜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적어도 1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매튜의 세력이 다소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시속 12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면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민주당 해킹의 배후로 러시아를 공식 지목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은 7일 공동성명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등 미국의 정치기관을 대상으로 이딴 해킹의 배후가 러시아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 민주당 이메일 해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러시아 배후설을 일축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블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가 대선 앞두고 반러시아 감정을 조장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러시아 변호사도 러시아의 미국 해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선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정치인도 러시아는 해킹 같은 더러운 것을 하지 않는다면서 신냉전 시대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는 북핵 대응 방안을 놓고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한반도 뉴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들이 이야기해봐야 될 것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과 관련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통일부 대변인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한국에서 지금 있는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있었고, 일단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세 곳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핵실험을 실시하는 풍계리가 있죠. 그다음에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평안북도 서해 동창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이 있고요.
예.
또 강원도 원산에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곳이 집중적으로 예의주시를 받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예.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얘기했던 대로 핵실험의 경우에는 북한이 언제든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고 최고 지도자의 결단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여전히 같은 입장인데 풍계리에서도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서해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도 지금 사람과 인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상치 않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으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예.
원산 지역에 대해서도 이 한국의 정보 자산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기념일 중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날짜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그동안의 북한의 주요 도발 행태를 보면 늘 이런 기념일을 계기로 삼아서 그 전후한 시점에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떤 시기적인 계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10일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 지금 한국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어쨌든 도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도발은 한마디로 6차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그 움직임하는 배경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같은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벌써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따라서 이번에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실험할 차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신형 로켓 엔진 실험을 직접 현지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로켓 엔진을 직접 로켓에 장착을 해서 발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북한의 국내 정치적 요인입니다. 10일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예.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그 인민들에게 보여줄 경제적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일종의 그 정치적 분위기를 띄우고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려 한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편한 신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여위가 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을 한 상태고요. 또 이 밖에도 북한의 태용호 영국공사를 비롯해 외교관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으로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엔 안보리는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같은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압박에 맞춰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그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과거 도발 사례도 그렇듯이 이번에도 역시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외국에 보내는 뭐 대내외 보내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정말 임박했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추가 도발이 핵실험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한국 정부 당국자나 또는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능성에 관련된 것이고요.
예.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고도의 위기 상황이라 그럴까요?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정작 예상과는 달리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런 적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위기감은 한층 고조시키는 그런 효과는 가져오면서도 그리고 또 그로써 관심을 끌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도발 행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어떤 쪽을 북한이 택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북한이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네.
중국 변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나 또는 미국 등의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인 제재 움직임 등으로 해서 그 고립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각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거나 또는 단절하도록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점점 더 고립 무원의 그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그야말로 유일한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 가운데 또 한 번의 대형 도발을 북한이 실제로 실천에 옮긴다면 중국도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이고요.
예.
또 세계 미국과 결혼은 G2 주요 두 개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는 북한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제재와 압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이런 상황을 북한이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대형 도발을 멈추게 하는 또는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실제로는
예.
이런 특대형 도발을 하지 않고
예.
10월 10일을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제 추가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나올 반응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혹시 이런 측면도 있습니까? 그 북한이 올해 두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주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북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과 같은 추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예.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사실상 거의 기술적인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예.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4차와 5차 핵실험의 주기가 불과 8개월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네.
이것은 북한이 전략적인 목표로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예.
이런 것들을 거의 완성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
강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도 단기간에 또다시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맥락에서 이미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두 번 맞을 매를 그냥 한꺼번에 다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강행을 할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는
예.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은 전략적인 목표 아래 기술적인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예.
발표를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바로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차 핵실험 이후에 한 달이 지났고요. 미국과 중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협상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안들이 논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0 제재 결의안에 있는 루폴, 일종의 그 틈새, 그것을 가능한 한 메우는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거기에 또한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또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 등 우방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왔고 또 지금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 일단 뭐 세 가지 측면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한 부분이 기존의 대북 제재의 틈새를 메우는 방안.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이것에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난번 1월 6일이었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 중국 등 안보리 이사국이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 결의 270호를 채택을 했는데요. 그것의 성격은 한마디로 북한으로 흘러가는 외화를 막아서 북한이 더 이상 핵 또는 미사일 개발을 못하게 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북한의 철광석, 석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북한은 매년 철광석 또 석탄을 그 중국에 수출해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외화를 벌고 있는데요. 이 외화가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국 핵과 미사일 전용에 쓰여진다 이런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 같은 철광석 석탄 수출을 막아서 미사일 개발을 막자 이런 것이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로 270호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문제점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철광석 석탄의 수출을 막긴 막되 민생 목적의 철광석 석탄 수출을 허용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철광석이 문제는 이제 이것이 모호화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민생용이고 어떤 것이 비군사용이냐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았고 또
예.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뭐 이런 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바로 이 같은 틈새, 즉 모호한 조항을 없애서 좀 더 그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범위를 정말 좁게 좁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추가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까요?
예, 사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첫 번째로는
네.
틈새를 메꾸는 거. 이것은 민생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예외 조항에 대해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추가적인 요소는요. 지난 2270호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제외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가령 일부 보도에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상당한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파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 부분이 새로운 추가 제재의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각국 정부의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5만에서 많게는 10만에 해당하는 그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해외 외화벌이를 통한 자금들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항공료는 사실 북한에 말하자면 군 수용으로 쓰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예외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네.
급유에 있어서도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의 식량, 석탄이나 철광석과 함께 가장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예.
항공료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밖에도 각국 정부들이 북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을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예.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들이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수기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잠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보도도 해드렸는데 미 국무부의 러셀 차관보가 서면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죠. 지금 미국 해외에 나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북한 노동자들 해외 근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제재에 대해서 확실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네. 무역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이 거의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90% 이상을 나머지 일부 유럽 국가들과 경제 무역 교류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말하자면 옥죄기를 계속하겠다는 얘기고
예.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적어도 23개 나라 이상에 파견돼 있는 북한의 근로자들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예 북중 교역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교육국인데 제한을 두자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이것은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거론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쿼터제는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총량 제한제 또는 할당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예.
말 그대로 북한과 중국 간의 석탄 또는 철광석 또는 각종 무역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민생 목적입니다.
예.
민생 목적이니까 굉장히 이것이 제한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될 수가 있고 일종의 고무줄적인 중국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민생용이다. 그래버리면 그냥 허용이 되고
예.
아니다 그러면 뭐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 자의적이 할 부분을 없애고 이것을 좀 총량으로 좀 제한을 하면 좀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 해에 지난해 가령 뭐 중국에다가 석탄을 뭐 10만 톤, 철광석을 10만 톤 이렇게 수출했다고 치면은 민생용 이런 비민생용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아예 올해는 3만 톤만 해라 또는 뭐 5만 톤만 해라. 그러니까 한 반 정도로 줄인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분명해지지 않겠냐, 제재가 작동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관측, 분석으로 나오는 거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봤는데 역시 이걸 다 한다 하더라도 혹은 뭐 일부만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다 거의 사실상 전적으로 중국과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쿼터제라고 하는 것도 북중 교역과 관련한 쿼터제인데 실제로 중국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물자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중국이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쿼터제라고 하는 것이
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지적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과 제재 이행 그리고 협력이 핵심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가장 북한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우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입장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불용 그리고 핵실험 반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강화된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의 협상에서 어떤 정도로 이 중국 당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제로 강하게 제재 자체를 이행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은 점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예.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 않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2705 이상으로 유엔 안보리가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어떤 것이 더 남아 있을지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유엔 안보리 10월 순회 의장국이 러시아죠. 이제 러시아는 또 이제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도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는 이제 순회 의장국이라고 해서요. 돌아가면서 이제 의장국을 막는데요. 올해 10월부터는 러시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국입니다.
예.
따라서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향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까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뭐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그 말에 따르면은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번 4차 핵실험 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는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만은
네.
당시 시리아 사태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예.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또 러시아가 이 때문에 상당하게 일종의 제동을 걸어서 이것이 상당히 안보리 결의 채택이 좀 늦춰지고
예.
또 약화되는 이런 현상을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측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시리아 사태 이런 것을 둘러싸고 거의 무슨 신냉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따라서 북한 핵 문제도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모스크바, 즉 러시아가 이 같은 불편한 감정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좀 투영을 해서
예.
일종의 강력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미국하고 다투기보다는 일단 의장국이니까 일정 문제나 뭐 이런 측면에서 제동을 걸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자, 그런 가운데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일본하고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이슈를 다 미국을 대표해서 유엔 무대에서 다루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예.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사만다 파워 대사는 두 나라에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요. 또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을 면담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남북한의 대치 현장이죠. 판문점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유엔 대사로서 유엔 무대에서 계속 주 의제로 달아왔던 탈북자,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등 도발 문제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주목되는 것은 사만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비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탈북자도 면담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최근에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압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만다 파워 대사가 직접 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현지에 말하자면 관계자들부터 듣는 자리로 마련하는 것인지
예.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저희들이 전망만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270호는 4차 핵실험 이후에 한 70여 일, 한 두 달 넘게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57일이 걸렸죠.
57일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그럼 언제쯤 채택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핵실험이요. 그러니까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57일, 그러니까 거의 두 달 만에 됐는데요.
예.
당시도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4차 핵실험을 하고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고 그래서요. 거의 두 달 만에 됐습니다. 따라서 뭐 이것을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벌써 한 달은 지금 다 지난 상황이고 아직까지 초안이 무슨 회람됐다든가 뭐 확정됐다라든가 이런 언론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은
예.
대체로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
아직 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적인 제재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지 분석과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처럼 압박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다. 아니면 대화를 해야 되느냐. 지금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걸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워싱턴의 미한연구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특사가 참석을 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negotiation can be and ought to be considered a legitimate option. I mean, what are the other options? Well, we can get tougher than we have been.
자, 갈루치 전 특사,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협상이 적절한 방안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 갈루치 전 특사뿐만 아니라 지금 워싱턴에서 이렇게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 배경부터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 주로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안에서 이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고도화, 핵 개발 진전 이런 것들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예.
아,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인내 정책 아닙니까?
예.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는데 핵 개발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예.
실제로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핵실험을 유예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미사일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핵 고도화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머지않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ICBM 개발에도 임박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 지금의 말하자면 대북 정책으로는 미국이 의도한 바를 이룰 수 없었고
예.
또 앞으로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행태로 볼 때. 그러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바로 최근에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그리고 예.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북 정책의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특사인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은기 기자.
네, 로버트 갈로치는 그 1차 북한 핵위기죠. 1993년에서 94년 10월에 끝난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끈 미국의 협상 대표였습니다. 예. 제네바 합의로 유명을 했고요. 아, 그래서 제네바 합의에 뭐 3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인물인데요. 이번에 그 오랜만에 워싱턴 시민회에 나와서 선제 공격 같은 그런 대북 강경책보다는 협상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대북 강경책 즉 해상 봉쇄나 무슨 선제 공격 이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역시 협상, 대화 이것을 먼저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군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제 공격이나 해상 공격이나 무슨 군사적 수단을 할 경우에는 첫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미국이 무슨 우리를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미국이 공격하게 되면 그 같은 입장을 강화시켜줄 소지가 크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무슨 강경하거나 공격을 할 경우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은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풀지가 않고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대화와 협상을 일차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관리였고요. 힐 차관보는 부시 시절의 관리였으니까 상당히 이제 입장 차이도 있을 텐데 어떤 이유로 대화에 부정적인가요?
네. 힐 전 차관보는 사실 재임 당시만 해도
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니라 이 북한 담당 차관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이 북한 문제에 말하자면 진력했었습니다.
네.
핵협상의 최일선에서 2005년에 북핵 포기와 서방의 대규모 지원을 맞바꾸는 9.19 공동성명 합의 당시에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힐 차관보가 지금은 사실 대북 대화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상당히 강성 목소리를 내는 주인공이 돼 있는데요.
네.
힐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주는 그런 잘못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분명히 그 네. 의지로서 밝히기 전에는 대화보다는 압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론을 피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힐 전 차관보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이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냐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 한국 정부의 정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경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정부는 그 지금과 같은 그 현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협상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이 지난 6일 날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 조야와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북한 핵 협상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지금 대화냐 아니면 계속된 압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이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삶의 길을 찾도록 언제든지 길을 열어둘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탈북을 권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한국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의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예.
또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가장 그동안에 나온 가장 강력한 대북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 이 발언은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해온 발언 중에서도 박 대통령은 최근에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발언의 수위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적도 있었고요.
네.
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보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끊임없는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북한 내부 체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네.
상당히 말하자면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방금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그런 대북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 지각도 없지 않습니다.
예. 자, 최홍규 기자,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나 교섭의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예.
비핵화 또 무슨 이산가족 문제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나오면은 틀림없이 대화와 교섭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 발언 못지않게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서울 정부는 지난 4년 이상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 협상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북한이 벌써 1월에 핵실험했고요. 또 9월에 핵실험을 했고요. 그동안 뭐 미사일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차례 그 이 같은 대화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이 결국 핵과 미사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이 발언을 놓고 한국 내에서 상당히 또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한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북한을 대화로 더욱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예.
말하자면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탈북을 권고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은 그 자체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체제 내부로서는 결속을 강화하면서 외부의 강한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더 부추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좀 더 더욱더 경화된 입장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앞으로 혹시라도 있는 대화의 여지를 차단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지각도 없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 그리고 미국에서 대북 압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대화를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툭툭 뭔가 패는 소리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도전자.
지난 3월 한국 방송가의 화제를 일으킨 요리하는 한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북어 폐기가 한창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언성에서 왔고요. 장유빈입니다.
내로라하는 아마추어 요리사들이 모여서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마스터셰프 코리아라는 프로그램.
예, 명태 껍질 순대라고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제가
탈북 요리사라는 수식어만으로도 이목을 끌었던 이 사람. 한국 최고의 요리사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좀 너무 희색적이라서 이 말을 안 나와.
먹어보니까요. 뒤통수를 한 번 더 맞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통음식 제1호 명인에.
전통음식 명인 1호라고 했잖아요. 좀 음식 쪽으로 보면 조금 좀 높은 사람들이죠. 저는 북한 음식이 하다 보니까 또 북한 음식 쪽으로.
아시아 한식 국가대표. 그리고 최근에는 루마니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해 금상과 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금메달 두 개, 은메달 하나. 루마니아 시장상. 그래도 저희들 딱 한국 사람들만 주더라고요, 시장상을.
석사 과정의 대학원생으로, 강의를 나가는 선생님으로, 음식점 사장님의 요리 연구원의 원장님이기도 한 이 사람.
꼭 앞으로는 무조건 요리 연구원을 하나 하고 무조건 박사까지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48살까지 될 것이다.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손맛을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가겠다는 통일 요리 연구가로서의 꿈을 부지런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러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요리명인 장유빈 씨,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청양에서 온 장유빈이고요. 그 전통 음식 명인 1호와 아시아 한식 국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통일 요리 연구가입니다. 이렇게 하죠.
전통 음식 명인의 아시아 한식 국가 대표. 혼자가 아니라 딸과 함께 모녀 요리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장유빈 씨.
그러니까 요리는 북한에서부터 하셨다는 얘기죠?
예, 요리는 외할머니, 엄마, 저 현재 딸까지 하면 4대째로 하는데 제가 뱃속에서 나서부터 본 게 그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만들고 저 낳았을 때는 외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외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엄마 이야기 들어보면 외할머니 때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만들고 했는데
외할머니 때부터 시작해 어머니의 그 딸로 이어질 4대 요리 명문가를 만들어갈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아야겠다는 욕심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맞아요. 그게 네. 감당이 사람들은 저보고 발바닥에다 천리마를 달았냐 홍길 떠있냐 이런 물어보거든요. 어느 순간에 서울 있다 어느 순간에 수원 갔다 어느 순간 또 지방 지부 간다고 또 다음날에 또 움직여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게 마련된 게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건지 지칠 줄은 모르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으면 지치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저 요리집 주방장이 되고 내 음식점을 가질 수 있다면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던 장유빈 씨. 어느새 그 목표는 북한 음식을 최고로 잘 만들고 밥상 위에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통일요리 연구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통일이라는 게 밥상에서부터 돼야 돼요. 음식이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 나가고 이러면 그 남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꼭 같이 4인 1조를 하게 되면 또 꼭 두 명이 이렇게 꼭 조를만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도 하고 북한 사람 돼서 더 알고 북한 사람을 이해를 해주고 북한 사람들 왜 톤이 높겠는가 왜 성격이 저렇게 했는가 이것도 이해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저는
100가지 온갖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음식점 한백관의 사장님으로 요리연구원 원장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유빈 씨. 지난 7년간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던 이유는 북한 사람 장유빈에서 탈북자 장유빈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의 요리 명인 통일요리연구가 장유빈이 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한국의 집들을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한다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리모델링 해야 돼, 나를. 내 옷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하고 머릿속, 마음가짐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가꿔야 돼요.
올해 나이 43살의 장유빈 씨는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입니다.
저희 엄마는 계속 그 전에서 음식을 놓지 않더라고요.
요리를 하시는 분이었나요?
그렇죠. 요리를 했죠. 근데 북한은 괜히 식당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말하면 그 개인들이 자그마한 뭐 나만의 뭐 쿠킹 클래스라든가 뭐 자그마한 뭐 저 이름을 따 나게 되면 장유빈 연구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만든 것, 집에서 한 거죠.
개인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시절에도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음식 주문을 받아서 솜씨를 발휘했던 어머니가 있었고,
폐백 음식, 또 출장 뷔페, 여기를 말하면 출장 뷔페, 결혼식집, 환갑집에서 불러요, 저희 엄마를.
잔치 음식이네요.
그렇죠. 예. 애경사 음식. 부르게 되면 일단 상차림을 그 집에서 주문을 해요, 저희 엄마한테다. 그럼 저거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막 만들고, 엄마는 그걸 가지고 그 집에서 또 오라 해서 찾아가면, 또 거기 가서 재료를 다 사놓고 이러면 그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환갑에 진갑, 결혼식 등 경사스러운 날에 올리는 상과자가 늘 가득했던 유빈 씨의 집. 장유빈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솜씨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처럼 여기서 가스가 시설이 됐나, 모든 시설이 다 열악하죠. 석탄 불 때가지고. 그런 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저희 엄마가 대단했죠. 그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억척, 애 때부터 저는 억척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일을 많이 곁들여주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을 계속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실제로 놓고 보면 12살 때부터 제가 직접 엄마하고 같이 손동작을 하며 한 거죠. 집이 북한은 단칸 땅인데 주문을 이래 받아야 한 집과 한 집과씩 주문을 받으면, 요 집에서 밀가루 3kg 가지고 뭐 해달라면 굳이 거 따로 놓고 또 이 그릇에다 또 따로 놓고 따로 놓고 하니까, 저희 집은 쌀하고 밀가루를 거기서 빼곡하게 들어 찼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저는 논다든가 이런 거 애들하고 같이 놀 이런 기회도 없지. 그래서 엄마 일 도와줘야죠. 계속 엄마 상가자 해놓고 그림 그려라 하면 그림 그리고, 빨리 짝을 맞춰서 이 집 거 맞춰놔라 하면 또 맞추고.
그때는 그저 집에 음식이 넘쳐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더불어 넉넉해진 형편에 장유빈 씨는 남들보다 더 빨리 시집을 가서 동무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 음식을 하면서 상점에 그 격리를 했어요. 여기를 말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운영되는 상점. 그런데 격리하다 보니까 돈 관리를 했어요. 근데 북한은 그때 당시 그 사무실에 이런 데다 돈 개짝을 못 두고 집에, 격리들이 집에 이렇게 가지고 오고 집에 개짝에다 넣고 그거를 관리했는데, 그것도 진짜 부러운 게 없죠. 저는 또 오빠가 지띠예요. 몇 년생이에요. 오빠랑 면약한데 제가 쓰다 보니까 100원짜리 탁 꺼내서 친구들 나눠주고.
그런데 어느 날 유빈 씨의 어머니는 두만강 건너 중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좀 머리가 깼어요. 머리가 남보다 있잖아요. 뭐 지금 한국하고 북한이 뭐 반세기 떨어졌다는 것처럼 저희 엄마가 반세기가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희, 제가 뱃속에서 나서부터 그게 가 장사인 거죠. 음식을 만든 게. 남들은 그걸 모를 때 우리 저희 엄마 시작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죠. 여기서 살아도 앞이 안 보이고, 나는 자식을 세 명 낳았으니까 여기부터 사는 거니까, 너는 딸 하나만 낳았으니까 됐다. 더 이상 낳지 말고 중국으로 가라.
딸을 힘들게 했던 사위의 폭력적인 행동도 못마땅했고, 돈이 있어도 타고난 출신 성분 때문에 달라지지 않은 미래를 넘어서 보라고, 어린 딸을 맡아줄 테니 새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뜻밖의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엄마하고 그냥 같이 요리하다가, 저희는 사회를 나오게 되면 대학 간다는 건 어려운 문제고, 진짜 인간하지 않으면 안 돼. 한국은 대부분 다 대학 나왔잖아요. 북한은 그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제대돼서 탄강에 배치돼 왔어요. 그리고 탄강에 다니던 사람이 자녀는 무조건 탄강이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탄강이는 3년 했죠. 남자들하고 같이 석탄 캤어요. 삽질하고 석탄 캐. 그러니까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죠. 남자 하는 일 다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건너갔던 중국은 역시 북한 땅보다는 살만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부엌 일은 어디에서도 어렵지가 않았고, 그렇게 살다가 3년 만에 북한으로 송환돼 고초를 겪은 딸을 보고 어머니는 다시 강을 건너야 살 수 있다고 북한 탈출을 권했습니다.
또 오게 된 계기는 엄마가 자꾸 가라 했죠. 어차피 너는 중국 물을 먹고 그 좋은 세상에서 살다 왔길래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라 해가지고 저는 또 딸을 그냥 또 두고 또 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5월달이니까 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못 데리고 오다가 잘못돼도 또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딸은 그냥 둔 거예요. 8살 때 탈북했다가 중국 또 잡혀 들어간 게가 딸이 11살 때랬어요.
어린 딸을 남겨두고 나서는 일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돌봐줄 어머니가 있었고 또 강을 건너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어린 딸은 철이 들었던지 엄마 유빈 씨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은 저희 딸은 8살 때도 말기 다 알아듣더라고요. 엄마 중국 안 가냐고 중국 안 가냐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탈북해서 나갔을 때 딸 보고 그랬어요. 지금 데려가면 물이 이렇게 높으니까 안 되니까 기다려라 기다려서 그 누구 와서 엄마 이름 대고 엄마 데려오라 해서 왔다 하게 되면 따라 나서라 했거든요. 근데 그 후로부터도 7년이 넘어 걸렸어요.
첫 번째 탈북은 그저 조금 넉넉한 땅에서 힘들지 않게 사는 것에 만족을 했었는데 두 번째 탈북은 그때까지만 해도 불신이 많았던 남조선 한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았죠. 북한에서 배워주는 게 그렇게 배워주잖아요. 나쁘게. 그러니까 제가 중국 용길에서 식당 일하며 살았지만 한국 사람을 접속 못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 없었고 우연히 어떻게 오게 된 기회가 있어서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유빈 씨 앞서 한국 땅을 밟았던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 사촌 동생이 먼저 왔거든요. 저보다 언제 한 5년 정도 먼저 왔어요. 제가 올 때. 근데 걔가 여잔데 가끔 저한테 중국에 있을 때 전화 오면 저는 이랬어요. 야 니들 안 잡아가냐? 안 잡아가냐? 안 때리니? 이러니까 언니 그런 좀 미개한 소리는 하지 말라고. 집도 주고 하지만 살기는 어렵다. 어려우니까 오면 자유는 스럽다. 자유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어쨌든 근데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을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뭐 와보니까 딴 세상이죠. 우리가 배웠던 거.
가끔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사촌 동생의 한국 생활을 물어보는 창구가 됐고 늘 들킬까 붙잡혀갈까 걱정을 안고 살아야 했던 유빈 씨는 식당에서 만나 결혼한 조선족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권유로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 가는 길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요리연구가 장유빈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